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이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염려와 침체와 또 낙심과 또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염려의 뿌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과 이제 불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이제 암수술을 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두렵고 떨렸다고 합니다. 내가 저기 들어가서 못 나오면 어떻게 되나, 내가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모든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하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으로 자신에게 찾아오셨고 또 수술실에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큰 강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화가 나서 두려움에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기만 하고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고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입니다.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지키실 거다,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또 낙심과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 멸망에 이르게 된 자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유명 개그맨이 자신의 모든 돈 관리를 맡아 온 친형이 자신의 친형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30년간 모은 모든 수입을 친형이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은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믿었던 제자 중에 예수님도 믿었던 제자 중에서 배신을 당하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파는데 이것은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유다의 배신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예수님이 왜 제자들 앞에서 지금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였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놀라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말해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모르셨는가? 왜 가룟 유다 같은 자를 제자로 삼으셔서 배신을 당하셨는가?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미리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새로운 기준과 변화와 또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과 삶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또 많은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며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어도 주님의 빛 가운데 있고 주님의 빛이 있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에게 피할 길이 보이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알고 심령이 괴로우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은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말을 듣고도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냐고 묻자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가 예수님께 떡을 받자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습니다.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유다가 이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이 생각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은 유다에게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 돈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마음의 생각을 버릴 기회를 열어놓으 주셨습니다. 암시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마음이 찔려서 돌이키도록 여러 번 암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또 자신이 스스로 의지적인 선택을 할 때 마귀는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귀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또 죽음을 당할 일이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마귀를 보고 예수님은 그를 마귀라고 하신 것이며 마귀에게 그러니까 유다에게도 하신 말이지만 또 그 한편으로는 또 마귀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말하는데 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손을 딱 그었습니다. 재물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재물을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것을 유혹했고 유다는 이 유혹을 스스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재물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재물입니다. 사람들이 어른들이 서너 명 어른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오늘날 제일 큰 화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동산, 주식, 돈, 재테크 어떻게 돈을 빨리 버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사람들의 부동산이나 재테크로 쉽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혹을 오늘 받고 있고 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받아들이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돈, 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유다처럼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며 이 길을 가는 자들은 믿음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그 후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남들은 쉽게 벌고 쉽게 부자가 되는데 바보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주신 그 영생을 붙들고 취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말하는 재물에 대한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대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부르심이며 우리가 믿고 고백한 이 신앙의 길,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렇게 라고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모든 율법과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명령이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까? 구약 때부터 말씀해온 옛 계명인데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의 때와는 다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달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복음 없이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만 사랑하는 것, 세리 정도의 사랑, 세리들도 그 정도 하는데 아주 그런 죄인들에게 하는 그 정도의 사랑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린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 용서가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와 가까운 친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너무 범위가 좁다면 다시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기시고 나를 위해 채찍을 당하시고 고난당한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섬김과 헌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경험할 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가늠과 음란에 빠지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현재적으로 매일 매순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말씀에 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일이 현재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되면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쇠약해지고 침체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가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과거보다 신학이 굉장히 많이, 과거보다 월등히 훨씬 많이 발전했습니다. 신학은 계속해서 발전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과거 어느 때보다 좋아졌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서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석도 좋은 것이 많고 또 강의 설교집 같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성경과 신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도 좋아졌는데 왜 교회와 성도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약해지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외면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원인을 요한복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이 식어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이 식어지면서 교회 안에 참된 제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신학과 사상과 설교가 있어도 영향력을 그렇게 많이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의 옆집에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이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문제로 그분과 인사를 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오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제가 바로 옆집에 사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거나 대화를 나눠본 적이 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제가 목사인 것을 막 숨기고 싶고 그런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을 이제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이웃 사람들과 막 다투거나 막 주차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또 무관심하게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마음이 좀 담대함이 없고 담대해야 되는데 부끄럽고 왠지 쑥스럽고 좀 떳떳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막 경쟁적으로 막 일하고 막 이기적으로 막 살면서 막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막 교회 간다고 말할 때 오히려 막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막 부부가 서로 막 사랑하지 않으면서 막 싸우면서 한쪽 배우자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옆에서 막 큐티하고 막 성경을 읽고 막 새벽에 막 새벽 기도 간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좋아 보이겠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배우자가 아마 배우자가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굉장히 비웃거나 위선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그 내용과 사상이 탁월할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막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고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이상한 어느 순간부터 말의 종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만 화려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그 말에는 힘이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nothing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막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상이 없습니다. nothing.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제 아이에게 벌거벗은 임금이라는 책을 읽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새 옷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기꾼들이 임금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속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만드는 옷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준다고 하니까 돈을 주면서 그 옷을 내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기꾼에게 많은 돈을 주고 또 좋은 재를 주면서 옷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서 보이지 않는데도 아, 멋진 옷이라고 막 이렇게 멋진 옷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또 임금님께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거 임금님도 그 옷을 봤을 때 만들어 옷을 봤을 때 옷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날까 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옷이 보이는 척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못 보는구나 하면서 숨기기 위해서 와 정말 좋은 옷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리 행진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어느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소리치자 그제서야 모든 속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임금과 신하가 오늘날 교회와 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막 많은 복을 받는 자들로서 막 칭찬받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옷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게 탄로날까 두려워서 옷이 보이지 않지만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확히 보는 거예요. 벌거벗은 모습. 그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또 사랑도 진정한 제자가 없는 교회를 향해서 벌거벗었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 소리를 귀를 막고 우리는 옷을 입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자가 없고 아름다운 옷도 없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인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에서 임금이 손님들을 초청했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데 이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우리의 눈에도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옷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의 행함과 열매로 보이는 사랑의 옷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이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옷으로 제자의 옷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라우디오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만약 벌거벗었다면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 밖에 계신 주님을 교회와 내 마음에 초대하여서 다시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되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실패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습니까? 베드로의 진심과 열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그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 열정을 따라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그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얼굴을 땅에 대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간절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모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의미 있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베드로처럼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러한 열정과 진실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만으로, 그런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 큰 소리 치고 막 결단하고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유다처럼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쳐도 주님을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 제자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죄에 약하고 유혹에 약해서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또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제자의 믿음을 갖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물질로, 재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런 유혹을 피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